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동안 유다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이 시간으로 유다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의 영성과 베드로의 영성 그랬는데 설교 제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영성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유다의 영성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에게 뭐 영성이라는 것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영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외모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유다라는 사람은 분명 영적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는 유다의 영성을 의심하거나 주님에 대한 충성을 회의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다를 다르게 보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 다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가 있다는 말씀이죠. 유다는 기만자였어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믿고서 죄를 씻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록상으로 보면은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예,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용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한 좀 특이한 그런 랍비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충성하는 척 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면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신자가 아니면서 신자 행세를 하고 또 신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대속주라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구주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동참해요. 그래서 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능력도 있어요. 직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롯 유다에서 가장 놀라운 것의 하나는 뭐냐면 유다의 사역입니다. 유다의 선교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가로 유다는 제외됐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유다도 포함된 거죠. 여러분, 유다도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전도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기적으로 낫게 했다는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롯 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를 금방 낫게 하고 귀신에게 명해서 축기를 하고 말이죠. 이런 장면을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훌륭한 사도라고 생각했겠죠. 능력의 사도라고 봤겠죠. 근데 그가 가짜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라고 했겠어요? 같은 사도들마저도 유다와 같이 뭐 3년 반 동안 살았지만은 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유다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다 그냥 같은 사도인 줄 알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받을 교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야고보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가짠가 봐.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럴 수 있느냐? 행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면 이 말씀을 가로 유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유다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말해야겠죠. 행함이 있으니까요. 우선 그의 직분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자선을 많이 했잖아요.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쓸 것을 늘 구입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사도들이 볼 때도 가룟유다는 굉장히 봉사 많이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무도 그가 돈계에서 돈을 아주 상습적으로 훔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가룟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능력도 있고 헌신된 훌륭한 사도였어요. 그에게는 선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행이 사람들이 눈에 다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구원받았음이 분명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입 벌려서 말씀 전하면 복음이 나오고 귀신에 개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예. 그야말로 능력 있는 종이죠. 그렇다면 유다의 영성이 높다고 인정해야 하겠죠. 우리가 유다의 종말을 모른다면은 그의 영성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 2장 17절만 인용해서 볼 게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에 대한 그 말씀 그것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같이 보는 균형 있게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뭐 신약까지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 말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같은 야고보서 안에서도 말이에요. 두 갈래의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까 인용한 17절 말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어요. 2장 20절에. 근데 1장에 보면은, 먼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랬거든요. 1장 26절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헛것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그 헛것을 언급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거룩한 척 하면은 그 경건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 환치도 안 되는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속고 속이는 일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뚤어진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전통적인 그런 인습에 나오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보고 또 속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다의 타이틀이 굉장히 높지 않았어요. 사도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또 외형적으로 경건한 행위를 하면 알아주잖아요. 돈 있으면 또 알아주잖아요. 유다는 돈도 있었죠. 타이틀도 참 높은 직분 사도라는 것이 있었죠. 거기다가 뭐 치유, 축기 연사까지 있었으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손심을 쓰고 또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그런데 유다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그분은 훌륭한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매우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우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게 굉장한 영적 통찰이죠. 물론 성령의 감동에서 그렇게 깨달은 것이지만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막 죽는 데까지도 자기는 내놓겠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사도 베드로의 영성과 사도 베드로의 그 헌신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크게 넘어졌죠.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만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대목에서 베드로의 스토리가 끝났다면은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유다 같은 인간이었구나. 결국은 배신자였구나. 가짜였구나 했겠죠. 다행하게도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재소명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와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또 이제 다른 측면의 실례 하나 든다면은 구약시대에 그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이제 따라서 우르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서 굉장히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독립해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더 많은 초장과 더 좋은, 더 많은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버렸어요. 거기에 가서 아예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죠.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영성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 롯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이 롯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롯을 심판하셔야지 구원해내신다는 것이 그게 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죠. 만약 성경이 밝혀주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도 롯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이 죽었다면 멸망을 당했다면 심판을 받았다면은 세속적인 신자의 종말이 그런 겁니다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의 교훈의 모델로 세웠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롯을 왜 구원하셨는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롯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롯이 의인이라니요? 그가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니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심령을 가졌죠. 그런데 롯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롯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롯은 의로운 심령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 가지 그 악행과 부도덕과 그 부패한 타락을 보고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거 보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이거 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라도 롯이 그랬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롯의 다른 부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잘못된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그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철필로 새겨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이 의인이라고 지적하고 알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 세 번씩 부인하고, 근데 자기 스토리가 거기서 그쳤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내가 매장되지 않았겠는가? 너무나 뭐 명약관한 일이죠. 불을 보듯이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롯의 경우도 마지막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 롯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회복된 베드로를 통해서 롯의 진상을 드러냈던 거예요. 다른 사도를 통해서 롯의 실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일 성경이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유다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롯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다 틀렸을 것입니다. 만일 유다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건이 꼬집표로서 붙어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다는 경건하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했겠죠. 만일 베드로의 스토리에 그가 예수님부터 내양을 치라는 재소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읽지 못했다면은 그 역시 배신자로 몰리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가, 의인의 상한 심령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은 그 뭐 형편없는 속물이었다고 정죄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 나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기록하세요. 우리들의 심령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아주 하나님은 꿰뚫어 보듯이 다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불의를 기억하죠. 나의 못한 거, 나의 실수한 거, 나의 여러 가지 약점들, 그거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심령을 기억하세요. 내가 의로운 심령과 의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기록된 하늘 장부에다가 우리들이 남모르게 당하는 의로운 심령의 고통들을 비망록으로 적어두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항상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속마음을 밝히셨어요. 유다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을 뭐 가지고 뭐 맨날 뭐 괴로워하고 어쩌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선과 치유와 축기와 전도와 재정봉사로 자신의 영성과 의로움을 과시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다 넘어갔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뭐겠어요? 유다, 베드로 다 큰 죄인들이죠. 사탄은 유다도 유혹했고 베드로도 유혹했어요. 둘 다 넘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고 한 사람은 회복이 됐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납니다. 유다는 이런 심령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서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겠다니, 그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목숨 내걸고 주님 편에 들고 되면 따라갈 사람이에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 난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씩 부인할 것이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위기 속에서 꾸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우리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족했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 자기의 주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뭐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잃은 것은 뭐냐면 구원이 아니고 사도로서의 소명감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 이후에 너무도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좌절해서 도무지 재개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소명감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올까봐 주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잊지도 않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것에 준하는 일들을 뭐 크고 작은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크게 넘어질 것을 이미 다 내다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군요. 기도를 하셨는데 미리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I have prayed for you. 이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기도하였노니는 그 원래의 뜻은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간절하게 청원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청하시는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앞으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마 네가 이제 나를 부인하고 그럴 건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회복되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기도하였나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죄질까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크게 낙심해서 영적 침체에 눕혀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만일 죄를 짓고 실족하고 아주 어린 일을 당했을 때 신자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자괴감 때문에 아주 생기가 없고 자신을 짓누르는 그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 안 지어보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영적으로 활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죄짓고 여러 가지 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대개 보면 오래 가요. 그 회복하는데. 왜냐면 자기만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다 보면은 여긴 병이 안 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간청하셨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신 기도를 이미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훨씬 더 빠른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영성이 다른 점이 있어요. 유다는 사실상 거짓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경건한 척 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아젠다를 손에 쥐고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기꾼이죠, 말이다면.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유다의 영성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 베드로에 관한 한 그는 아주 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자기가 믿음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주 작정하고 결정하면 예수를 중대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자기가 아주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한 가지 깨달아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무한하게 자비하시다는 거죠. 너무도 은혜로우시고 너무도 용서에 후하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했던 것입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과 시선에 마주쳤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았죠. 자기가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고백해야 됐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넘치는 용서를 받고 곧 회복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아니 자기 거를 좀 보라지. 예? 아니 그 엊그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던 그 사도 아닌 사도라는 친구가 뭐 회개하라고 너나 해 그랬겠죠. 너나 잘 믿어. 어떻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어요? 예수님의 그런 넘치는 용서가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철면 피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없죠.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치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빈정거리는 소리가 다 귀전을 울렸을 텐데도 그럼에도 나가서 예수는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나를 보십시오 그랬겠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세 번씩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라고 오히려 설교에 자기 자신을 간증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이미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유다처럼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유다, 베드로 뭐 이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같은 배신자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믿었어요. 유다는 주님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뜰에서 다구는 소리 듣고 주님의 시선에 마주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경고가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그래서 베드로 자살하지 않았고 주님의 재소명을 받아서 내 양을 치라. 한번 말해서 베드로가 더 일어서지 못할까봐 두 번, 세 번 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세 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사람이 그럴 때 자살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자살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내가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내 피가 베드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그 새 생명을 베드로에게 부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성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도 영성이 깊은 것 같고 베드로도 깊은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영성이 뭔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입니다. 넘어졌을 때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해 용서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갔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아무리 큰 실수를 내가 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불신실했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넘치는 용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 영성입니다. 귀신 내쫓고 질병 내쫓고 뭐 설교사 하라고, 그것이 반드시 영성의 표시는 아니에요. 자선사업 잘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것도 영성의 증거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도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참 영성은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후한 용서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을 위한 제 소명을 믿는 것, 그것이 참 영성입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유다의 거짓된 영성이 아닌 베드로의 참 영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